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132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물 없는 구덩이 같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근 국가들의 세상적인 지혜와 그에 따른 교만으로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만큼은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서는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9절 첫 부분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며 그냥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즉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고 소리칩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너희 왕이 너에게 온다는 것이죠. 내가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언약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분명히 다윗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윗 왕조인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현실과의 괴리 가운데 백성들은 왕이 온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시는 왕에 대한 설명이 9절 중간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이 땅을 다스릴 때 공의롭게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서 선악관에 공정하게 심판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를 재건하고 부강하게 하여서 모든 정복자들을 물리치고 다윗 왕과 같이 주변의 나라들을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메시아인 예수님의 구원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인격적인 구원이요, 육체와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한 나라만이 아닌 현 세계와 미래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구원이었습니다. 구원의 범위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귀를 많이 탔지만 솔로몬 이후에 말이 애굽에서 수입됨으로 말미암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귀 대신 말을 이용했습니다. 그러게 왕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탄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압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섬기는 분으로 오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절에서도 특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다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이루어진 것인데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며 겸손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드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10절을 주의 깊게 보았더라면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은 당연히 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예수님의 통치와 구원의 방법은 무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통치 범위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즉 온 세계에 미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아닌 용서였으며 전쟁이 아닌 화평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힘의 논리로 본다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만 사랑의 논리로 본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11절에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물도 없이 심각한 갈증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물 없는 구덩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놓아주시는데 그 근거가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소의 피로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시내산 언약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언약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언약을 어기고 파괴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요새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도 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질 새 언약을 예언하는 것이며 그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는다고 하시죠. 이것은 유다와 에브라임을 무기로 삼아서 헬라, 즉 대적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할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일부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7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백성들이 이방 땅에 있다는 것은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거의 다 죽었고 그들의 자녀와 손자 또 손녀 대부분 이방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인데 그들은 그들의 고향이 이방 땅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유다가 다시 온전히 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보다 150년 정도 앞서서 아수르에 멸망을 했는데요.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이 남유다 백성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아수르는 당시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피가 섞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그러기에 남유다와 더불어 에브라임이 다시 온전히 선다는 것은 또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으신다고 하시며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과 그들의 대적들이 심판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은 우리의 삶이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활로, 화살로 삼으시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며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소망 없는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매일매일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힘이 없을 때, 가장 낙심에 있을 때,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으셔서 대적을 치시겠다고 하신 주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며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